제 4기 1950년 4월 5일 임시적인 은혜와 축적된 은혜 한 차례 대화 집회의 기록 그리스도인이 빈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의 축적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계시록 3장에서는 나는 너희가 가난한 것을 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의 의미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축적됨이 없음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오늘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없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문제 많은 형제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임시적인 은혜만을 필요로 하며 그것으로 그들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코 13년 전의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임시적인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전에도 우리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몸에 역사한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은혜를 우리 몸에서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다만 공허한 사람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가 축적됨이 없이 임시적인 은혜만을 가지고 주님의 뜻 밖에서 걸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단지 임시적인 은혜에 따라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자녀에게 축적됨이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적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의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임시적인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임시적인 기도와 금식이 없다면 능력이 없습니다. 허리를 동이지 않고 느슨하며 영이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임시적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갓 구원받은 믿는이라면 임시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은 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을 믿은 지 1년이나 2년이 지났는데도 임시적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가난한 것이며 병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임시적인 은혜로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고 축적된 것이 없으므로 곧 가난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것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부유한 것입니다. 부유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적된 은혜를 가지고 있으며 임시적인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많을 때 가난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축적된 은혜를 가지고 있었음. 며칠 전에 우리는 몇 명의 동역자와 함께 고린도후서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신약 전체에서 생명의 계시가 가장 많은 책이 고린도 전후서라고 느낍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그 나름대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고린도 전후서만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 앞에 놓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는 계시에 대해 가장 깊게 말하는데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후서만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우리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말씀의 공급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계시가 멈추어지면 말하는 것도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는 계시의 근원이 있어야만 비로소 말씀의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은 계시에 근거하게 되는데 이것은 옳으며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계시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 사도들에게조차도 계시가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조차도 계시가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내게 주님의 명령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는 주님에게서 또 어떤 말도 가지고 있지 않고 주님은 내게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계시가 없고 영적인 계시도 없고 근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일은 바울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여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신학자들이 고린도서를 여기까지 읽고서는 아주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계시가 없으면서도 때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서도 여전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에 축적된 것이 없고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없으면 할 말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단지 그날에 쓰기에만 족한 사람은 계시가 없으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임시적인 은혜를 의지하여 대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임시적인 은혜가 없으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가 없으면서도 말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를 선택하여 성경 안에 두셨는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안배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그가 재산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을 주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이 그가 말한 것 같지 않게 느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실로 귀한 것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걸핏하면 성령께 감동되었다고 크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번에 성령께 감동되는 것은 그의 축적됨이 얼마 되지 않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을 모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얕은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계시를 받지 못한 것을 의아해야 합니다. 그러나 축적됨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계시받았음을 의아해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말이 주가 하신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는 한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바울에게는 임시적인 계시 외에 여전히 다른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임시적인 계시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따랐고 여러 해 동안 제안을 받았으며 여러 해 동안 방종하지 않았고 여러 해 동안 범죄하지 않았고 여러 해 동안 실패하지 않았고 여러 해 동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그 내면에 어떤 것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계시가 없었을지라도 여전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축적됨 또는 그의 부유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처럼 그렇게 바울 자신을 많이 드러낸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것이며 계시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것은 도리어 교회의 계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어 사람의 말을 하였지만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성경 속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신약 가운데 최고봉의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조각되고 단련받고 짜임으로 어떠한 경지에 이르게 되어 결국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유한 것이며 이것은 내면에 축적됨이 있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바울의 몸에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이것은 결코 임시적인 은혜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축적된 은혜를 가져 부요해져야만 함. 많은 때 형제 자매들이 자신에게는 반드시 임시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로 나를 견디기 어렵게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의 말이나 그의 근성은 이방인과 같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가련한 것인지. 이러한 사람은 은혜가 오지 않으면 그 내면은 즉시 공허해집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일부분이 사람 안에 짜인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축적됨은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만 임시적인 수입을 의지하여 그의 임시적인 지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시련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시련은 무엇입니까? 표면상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교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것입니다. 누가 시련을 가장 많이 이해하였습니까? 귀용 부인입니다. 영적인 시련은 무엇입니까? 마치 하늘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으며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소리를 내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즉시 누가 축적됨이 있는 사람이며 누가 축적됨이 없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럴 때 기도의 기쁨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한 번 떡을 떼는 것의 신선함으로 유지해 나갑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한 주일은 실패하고 나아가지 못하며 쓰러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모든 생명과 생활에 임시적인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축적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용 부인은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시련을 받았었습니다. 온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럴 때 내면에 축적됨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충분한 축적됨이 있어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음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을 부요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한 부요함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다는 것은 축적됨이 없는 것이며 부요하다는 것은 축적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적됨입니다. 어떻게 해야 축적됨으로 부요해질 수 있는가? 시간이 필요함. 어떻게 해야 우리의 내면이 부요해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축적됨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매우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젊은 형제여, 만일 당신이 젊다면 어찌하든 당신은 부요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재물을 많이 모았으므로 풍성해졌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요함은 첫째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랜 시간을 거친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게 될 가능성을 갖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부요하게 될 수 없습니다. 젊은 형제는 어찌하든 언제나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시간이 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복주에서의 일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는데 종전에 우리는 영에 속한 기본적인 일을 만지는 데 있어서 어떤 젊은 사람들은 연장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깊은 사실을 만지는 것에 이르자 대부분의 좋은 젊은 형제들은 가장 실제적인 많은 것들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인 당신은 축적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축적한 것은 아마도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가장 우매한 일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 앞에 아직도 큰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며 날마다 성령에 의해 짜이고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첫 번째의 문제이며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들을 체험해야 함. 두 번째로는 반드시 일들을 체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보내온 시간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만난 일들은 아주 적습니다. 부유해지려는 사람은 오랜 시간을 거쳐야 하며 또한 반드시 일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의 다스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8분년이 되었는데도 성령이 그에게 아주 관대하신 것 같습니다.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마치 성령은 그를 다스리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는 느슨하지 않고 아주 엄격하게 그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어떻게 해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그의 환경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양심 속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환경은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지 않았고 양심 또한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시간은 비록 많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만일 제약받고 책임받고 저지받고 책망받는 것이 충분치 않다면 이것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것이 많지 않게 하며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풍부함 또한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되는 일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일 가운데 우리의 부요함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은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난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축적되는 것이 적으며 다른 사람에게 할 말도 적어집니다. 체험한 일이 없이 말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거친 만큼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딪힌 것만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배움을 근거로 합니다. 이것은 결코 교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성경의 주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이 길을 가도록 이끄심으로써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배우는 우리가 일상적인 체험을 느슨하게 풀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일들, 실망하는 일들, 뜻대로 되지 않는 일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엄격히 처리하실 때에 우리는 고개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오늘 나로 하여금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하셨고 나를 부유함 가운데로 이끄시려 하셨으니 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어떤 한 형제는 스스로 능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병이 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가난함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악망할 줄을 모릅니다. 병을 만나보지 않고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만나보지 않고는 경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일을 만나지 않으면 배움이 없으므로 가난하게 됩니다.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순조로운 환경을 구하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진보하려면 언제나 체험이 있기를 더욱더 많이 구해야 합니다. 배움이 있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악망과 믿음과 복종은 이러한 서로 다른 환경으로부터 조성되어 나온 것입니다. 밖에 한 가지 일이 생기면 내면에서 한 가지 일이 늘어납니다. 일을 만날 때마다 육체가 얼마나 고난받고 당신이 외적으로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에 관계없이 당신은 그러한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배우는 것이 있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고개 숙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기회이며 보기 드문 기회이며 얻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주여, 나는 이것으로 인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 곁에 앉아 있는데 역시 그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치 보호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이 시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형제 자매의 생활이 매우 평안하고 안온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당신은 즉시 이 형제가 배운 믿음이나 배운 악망이나 배운 의뢰함이 얼마나 적으며 얼마나 빈궁한가를 느끼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의 아주 솔직한 말을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련을 만났을 때에 마땅히 고개를 들고 그분께 찬미하며 주여, 당신은 다시금 내 안에 풍부한 기회를 만드시며 그것은 나에게 모두 유익한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조성하셔서 나로 하여금 교회에 공급할 수 있게 하십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결코 책자에 의지해서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설교할 수는 있지만 당신에게는 풍부한 영이 없습니다. 당신은 말을 바꾸어서 말의 의미를 풍부하게 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영으로 풍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인 충만과 영의 충만은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많고 부딪히는 것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학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하시는 것은 큰 변화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만일 빛이 있다면 결국 한 가지 일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거쳤는가, 축적됨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교만한지에 관계없이 당신의 교만은 쓸모가 없습니다. 내면에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은 더욱더 당신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가리면 가릴수록 당신 자신은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이 입을 열면 곧 당신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만져보면 에서이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야곱이라서 남을 속일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영적인 풍성은 이를 얼마나 거쳤는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함. 세 번째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만난 것이 얼마나 되는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간이 충분했고 일도 충분했지만 결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여전히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결과에 도달해야 합니다. 당신이 학교에서 화학실험을 할 때 carry it to finality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과에 이르도록 해야 하며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철저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하지 않은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결코 느슨하지 않으시며 그가 완전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축이 사로잡혀도 부족하고 양떼와 노예가 불살라져도 부족하고 집이 무너져도 부족하고 자녀가 죽어도 부족하고 몸에 악창이 나도 부족하고 결국에는 입술과 혀가 낮아져서 입을 진토에 대는 날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결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문제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욥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죽기로 예비된 아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일입니다. 욥의 다룸은 상당히 중하지만 여전히 빈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몸에 무한정의 시련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매는 남편이 죽고 없는 과부였는데 영적인 일에 대해 상당히 느슨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간증을 끝냈을 때 내 속에서 눌림이 있어서 솔직한 말로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남편을 데려가셨는데 이것은 매우 엄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배움이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천수를 누리고 죽은 많은 남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령에 올라가려 하지만 고령이 오르기 쉬운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그럽게 보아주지 않고 심판하는 곳이 바로 고령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와 양이 약탈당하고 집이 무너지고 자녀가 죽는 것은 여전히 효과가 없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생기는 데에 이르러도 여전히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거친 일들이 많아야 하지만 실제로 거친 일은 상당히 제한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무엇을 거칠 때에 배우지 않는다면 주의 결국에 도달할 수 없고 주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별로 얻지 못했고 당신 또한 별로 축적됨이 없다면 당신은 헛되이 나날을 보내며 헛되이 다룬받고 헛되이 실험받고 헛되이 징계받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룸을 겪었지만 그러나 산출되어 나온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산산조각난 그릇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도자기 공장처럼 땅에 가득한 것은 그릇이 되지 못한 조각들 뿐입니다. 늘 불 속에 있으며 또한 늘 깨져서 땅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오랜 시간을 거치고 많은 일들을 거치기를 바라야 하며 또한 체험을 거쳐 나왔을 때에 영광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단지 어떤 일을 거친 것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욥 안에 새로운 조성이 있으며 그에게 변화가 있음을 보십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짜이는 문제입니다. 나는 늘상 어떤 한마디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자주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습니다. 나는 옛사람은 개선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셨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생명을 가져가시면 옛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으며 생각이 더욱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로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분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살면 그의 모습을 조금 닮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오랫동안 함께 사는데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물며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실진데 당신은 다소 그분의 모양을 닮기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됨이며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배움이 있고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들여 한 가지 한 가지를 배움으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넣으셔서 우리로 배움이 있게 하시고 결과가 있게 하시며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주님도 우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서 된 것이 아니고 바울의 말을 들어서 된 것도 아니며 주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단지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할 뿐 아니라 나 또한 그렇게 거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배운 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써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빛빛춤을 받아야 함.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은 빛빛춤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풍부하다면 그의 빛 또한 풍부합니다. 당신에게 배움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영 안에서 주님의 빛빛춤에 의해 당신이 배운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떠한 일을 알게 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이 당신에게서 진리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이 배운 것을 말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은 배운 것을 다른 사람 앞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 당신은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당신을 다루시지만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당신이 알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는 것은 그 다룸의 결과를 강화시킵니다. 빛으로 인하여 당신은 믿을 수 있고 또한 순복할 수 있으므로 당신은 능히 그 다루심의 결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 성숙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빛춤은 바로 계시록에서 말한 안약으로서 당신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고 밝아지게 합니다. 빛빛춤과 계시는 다름. 빛빛춤과 계시는 다른 것입니까? 빛빛춤은 계시와 다릅니다. 이 빛빛춤은 계시에 속한 것으로 내적인 빛빛춤입니다. 내적인 어려움은 바로 순복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에 관하여 일이 닥쳤을 때에 순복하는 것이 빠를수록 좋고 그것을 주님에게서 받아들인다면 순복하기가 빠르다고 하는데 이것이 옳습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성령의 다스림인지를 인식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은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요구이며 성령 자신이 우리 환경 안에서 어느 경지까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다스림이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순복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순복하지 않을 때 그분은 당신을 그러한 상태로 두시지만 결국 어느 날인가는 당신을 순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의 다스림은 우리의 순복을 대체합니다. 스스로 순복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믿은 형제 자매들은 많은 때에 주님이 너는 순복했다, 너는 또 순복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되돌아보면 아주 많은 일들을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할 뜻이 없었다가 결국 후에는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다스림의 결과입니다. 어떤 때에 우리는 뜻밖에도 마음이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는 채 흐리멍텅하게 2, 3년을 보냈을 때 어떤 것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것은 있지 않으며 어떤 것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다스림의 결과입니다. 많은 경우 당신은 순복할 수 있고 당신으로 일찍 한 걸음 내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때로 당신은 순복할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지만 언젠가 당신을 그러한 경지로 이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다스림의 결과입니다. 나는 늘 성령의 다스림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순복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충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은 두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로 순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복하도록 환경을 안배하십니다. 둘째는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의 순복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이 있어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경지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있는데 그는 정말로 금전을 좋아했습니다. 여러 차례 성령이 그를 다스렸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금전을 좋아했습니다. 근 3, 4년 내에 많은 일들이 발생하여 그로 화가 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은 그가 지금은 부지불식간에 돈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나는 다만 돈을 좋아하지 않게 되기만 하면 다 좋은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순복은 빠르고 서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좀 더 일찍 순복하게 하실 것을 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적게 매맞게 할 수 있고 많은 다룸을 줄일 수 있게 하여 좀 더 일찍 어떤 경지에 이르게 합니다. 성령의 다루심 안에 있을 때 당신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단지 그분의 시간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분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그런 경지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보배로운 것이며 성령이 밖에서 환경을 통해 하신 역사 또한 매우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좀 더 빨리 순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감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 어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시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케 하실 때에는 당신이 즉시 순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으로 당신의 내면에서 일하실 뿐 아니라 또한 성령을 통해 밖에서의 다스림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며 매일매일의 것입니다. 어느 날이 되면 당신 또한 원하게 되고 변화됩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로 순복해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에는 두 가지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의 감동으로 즉각적인 것이며 하나는 외적인 환경으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복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빛빛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면 성령의 다스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교회는 에베소서 4장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이며 5장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방면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것을 볼 때에 곧 울어버렸습니다. 나는 우리가 요한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이 가장 염려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과 5장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열매와 같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하여는 별로 문제가 없고 우박이 한 달란트의 무게로 떨어진다는 것에 대하여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장성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르고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당신이 흠을 잡거나 비평할지라도 아무 결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로 다소 염려를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내면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다스림으로 우리를 이러한 책망할 것이 없는 경지로 이끄실 수 있음을 봅니다. 성령의 다스림은 실로 실제적인 일입니다. 많은 일들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애써서 벗어나지만 또한 많은 일들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각양의 일들을 안배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복음입니다. 기묘한 일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다스림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1950년 1월 20일 워치만니.